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I truly believe in the presence of God today.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so that you can enjoy this worship today in the midst of the presence of God.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이건 너무 큰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I believe it's such a greatest blessing or actually normal thing to do as a believer to truly enjoy the presence of God in the midst of the worship.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그분에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결단 또 한편으로는 세미하게 우리 개인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참된 예배 바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I hope today's worship will be the time where you make a resolution in front of God saying that I'm going to give my life to you and also at the same time you'll be able to hear this feeble word voice of God.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title is You Go and Do the Same and Luke chapter 10 verse 25 and verse 37.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주 유명한 어떤 그런 곳입니다.
So you know this parable very well, the Good Samaritan.
바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So let me start the message.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On one occasion, an expert in the law stood up to test Jesus. Teacher, he asked,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율법 교사가 이제 시험하러 온 겁니다.
So this expert in the law, he came to test Jesus.
이 율법 교사가 이제 성경 안에는 여러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So in other part of the Bible, this expert in the law is described as the scribe.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냥 공무원이에요.
So in a sense that he was type of like government official at the time.
하는 일이 뭐냐?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So what did he do? He would study the law and he would teach the law.
율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죠.
So in the field of the law, he was in the position of the expert.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시험을 하려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So he came to Jesus to test him.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It's not that he did not know about it.
시험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But he was asking this question to test Jesus.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죠.
Actually, it's a very important question.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맞받아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Instead of answering to the question, he actually asked back.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This is very important.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What is written in the law? He replied, How do you read it?
율법에 기록된 것과 그것을 읽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So through this verse, we can imply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reading the law and also how it's written in the law.
성경에 있는데 성경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보다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읽는 입장, 받아들인 입장에서 재해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is because you know when we read the Bible, not only we not that we just receive as it is, but we'll take the part and we'll read according to our own interpretation.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죠.
So Jesus asked, "What is written in the law and how do you read it?"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He answered,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 있는 구절이고요.
This is the same verse written in Deuteronomy chapter 6, 9.
레위기 19장에도 언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It's also mentioned in Leviticus chapter 19.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 얘기예요.
Meaning that you need to love your God and you need to love your neighbor.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 율법 교사가 너무 대답을 잘했습니다.
So actually it's the very essence of the Bible and he was able to answer very well.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And Jesus said,
네 대답이 옳다.
You have answered correctly.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이 율법 교사가 그냥 이렇게 적당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 않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So we can see that Jesus acknowledged his knowledge and this expert in the law, he knew something.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And then Jesus continued, "Do this and you will live."
이를 행해라.
You need to do this.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Later on, I will share in the conclusion, but this verse is very important.
그 얘기를 듣고 율법 교사가 한 번 더 나아갑니다.
And then this expert he took one step further.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But he wanted to justify himself, so he asked Jesus, and who is my neighbor?
율법 교사예요.
So he is the expert 그러니까 in the law.
신학적인 접근이죠.
Meaning that he was approaching this question as a theologian.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갑니다.
So he's asking, who is my neighbor?
본인이 좀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Well, I can see that since he is very knowledgeable, so maybe he wanted to boast up about his knowledge.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질문에 이 정답에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거든요.
In fact, this question was not really necessary because you just need to love your neighbor.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But you need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Israel.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자의 차별이 아주 심해요.
Because they have this strong distinction between Jews and non-Jews.
당연히 유대인들은 우리 이웃이지만 이방인들은 아니다 이런 사상이 그 배경에 또 깔려 있습니다.
And they have this concept that of course these Jewish people are my neighbors, but non-Jews are not my neighbors.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데 근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냥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So he's asking this question. Okay, I want to love my neighbor as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but who is my neighbor? Are they are Jews or are they non-Jews?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고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간 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So Jesus heard this question and he started this parable, this famous parable of Good Samaritan.
안에 있는 비유를 이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look into that parable first.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곳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A man was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when he was attacked by robbers. They stripped him of his clothes, beat him, and went away, leaving him half dead.
예수님이 비유로 들었지만 사실 잘 있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얘기했을 때 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에요.
So when Jesus was talking about this parable, at that time, many people would be able to understand this parable very well.
예루살렘은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지대가 좀 높은 곳에 있어요.
Because Jerusalem was located in the place where with the high altitude.
고도로 얘기하자면 예루살렘과 여리고가 한 1km, 1000m 정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So in terms of altitude, there are 1 km difference between Jerusalem and Jericho.
그러니까 내려가다 보면 이게 지형이 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도둑질하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 같습니다.
So as people would go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the road was not really comfortable and these robbers would hide themselves and would attack the travelers.
그리고 그 시대는 지금처럼 이 옷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옷 한 벌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고 옷도 벗긴 거죠.
And at the time clothes were very valuable because it's not a very common commodity at the time. So the robbers not only took all the possessions but at the same time they stripped him of his clothes.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어요.
And they even beat him up and he was almost dead.
자, 설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So Jesus laid out the situation.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At that moment, a priest happened to be going down the same road, and when he saw the man,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So too a Levite, when he came to the place and saw him, passed by on the other side.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성직자 같은 그런 역할이 있는 분들입니다.
So priests and Levite, they worked in the temple of God to serve God. So in today's term, they're like the pastors or those people who serve the church.
우리가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 성직자가 돼가지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So when we first hear this story, we might react like this. How come they're pastors or they're serving the Lord? How can act like that?
제사장과 레위인 정도면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럴 수 있냐? 저 보니까 그 가짜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So you might think if there were priests and Levites, they were supposed to help this poor man. How come they just walked away? They are not qualified.
하지만 이 비유를 직접 들은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이 얘기는 상식이고 지극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습니다.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this expert in the law, he would receive it as a very natural choice and he would acknowledge it very well.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율법을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해합니다.
Not only the expert in the law, all other people who would understand the law, they would answer that of course the priest and Levi should act like that.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돼요.
It is because these people they work in the temple of God, therefore they need to keep themselves clean.
부정하면 안 됩니다.
They should not be unclean.
그래서 제사장과 그들 레위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Therefore, these priests and Levites they were not supposed to go near to the dead body.
심지어는 제사장은요 자기 일가족 아니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어떤 시체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And even priests, he would never go to go near to the dead body if it's not his close family.
민수기 19장을 한번 볼까요?
Let's look at Numbers chapter 19.
예, 민수기 19장에 아주 중요한 이것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There is a very important verse in Numbers.
민수기 19장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Chapter 19 verse 11. Whoever touches a human corpse will be unclean for 7 days.
13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Verse 13, if they fail to purify themselves after touching a human corpse, they defile the Lord's tabernacle. They must be cut off from Israel.
그러니까 시체 만지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아예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얘기합니다.
So you can see that after touching a human corpse, if you do not purify yourself, you'll be cut off from the Israel.
16절 보겠습니다.
Verse 16,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Anyone out in the open who touches someone who has been killed with a sword or someone who had died a natural death or anyone who touches a human bone or grave will be unclean for 7 days.
지금 이 누가복음 10장의 상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So very similar situation that took place in Luke chapter 10.
들에 가다가 칼에 죽은 자는 시체 만지면 부정하고요.
So if you touch a corpse that has been killed by sword on the road, that means you'll be unclean.
심지어 죽은 지 오래된 뼈를 만져도 부정하고요.
And even if you touch a bone, then you will be unclean.
심지어 무덤을 만져도 부정해요.
And even if you touch a grave, you will be unclean.
또 예수님 당시의 전통을 보면 시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가 만약 지나갔다고 할 때 내 그림자가 시체를 덮으면 그래도 나는 부정한 겁니다.
And according to the tradition of the Israelites at the time, in the time of Jesus, if one person passed by and if his shadow covers over the corpse, then he will be unclean.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하여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That's why if you look at Luke chapter 10 today, priests and Levites they went around the corpse. I mean the dead the man.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So why did they act like that?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It is because they wanted to keep the law.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될 자기의 직분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It is because their position is the position where they had to keep the law. They have to serve the law.
좀 속된 말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주 썩어가지고 아주 제정신 못 차려가지고 아주 가짜들이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The priests and Levites they passed by on the other side not because they were corrupted people but because they wanted to keep the law correctly.
생각을 해 보세요.
Think about it.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핵심이고 근본 원리입니다.
The core message of the law is love. To love your God and to love your neighbor.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냐면 율법을 너무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다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율법의 근본 원리하고는 반대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However, this is the irony that took place. These priests and Levites, they loved the law so much and they wanted to keep the law so much and they acted according to it. However, they ended up breaking or going against the very essence of the law.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실은 이것인데 이 근본 원리는 망각하고 율법 자체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근본 원리와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비유로 들어주신 겁니다.
The very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law was this, to love your God, to love your God and to love your neighbor. However, these people, they wanted to keep the law and they ended up breaking this fundamental principle.
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비유를 들었습니까?
So why did Jesus bring out this parable of Levites and the priest?
네가 이렇다는 거예요.
To tell you, you are like this.
율법 교사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To tell the expert in the law, you are like them.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중요한지 알고 있다.
You understand very well what's important from the word of God.
하지만 너는 이 원리대로 행하지 않고 있지 않냐.
However, you do not act according to the very principle of
the law. 너의 모습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뭐가 다르냐?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yourself and this priest and the Levite?
그 율법의 원리대로 행해야지 네가 살 것인데 너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 과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드러 보이는 겁니다.
You will live only when you do or ac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law. However, you are not doing it just like this priest and the Levite.
참 아쉬운 얘기죠.
And this is a very sad story.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And also we can talk about one more thing.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얘기할 때에 이 율법 교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So when Jesus told them that you need told them you need to do according to your answer and then this man answered back or asked back then who is my neighbor?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고 그렇게 사랑하면 되는데 그 말씀에 본인이 생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재단하는 잘라내는 스스로를 그 말씀을 한계를 짓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meaning that instead of loving all these people considering them as their his own neighbor instead he would make a limitation for this word of God and he want to limit his concept of neighbor.
뭔가 잘 알고 뭔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말씀을 다 이렇게 난도질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이 사람에게도 있었고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So what he was doing was this. He regarded himself as very intelligent and very smart and he wanted to sort of dissect the message and he wanted to do it according to his own interpretation.
사실은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And actually it's happening today.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This is how the word of God is written.
그 말씀을 내가 그냥 이렇게 읽을 뿐이에요.
And you want to read this according to your own perception.
있는 그대로 읽기보다는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겁니다.
You're not reading the Bible as it is written, but you're actually reading it from your own understanding.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And it is because you understand and believe in that way, that's why you act that way.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런 이렇게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And that was the case for the priest and the Levite.
이게 우리에게 너무 생활화되어 있어요.
And it has become our lifestyle.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We do not receive the word of God as it is.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고요.
We actually want to choose and believe according to our own interest.
우리가 설계자가 돼 가지고요. 우리 마음대로 잘라냅니다.
Meaning that we want to become our own architect and we would like to take out different sources.
이건 내한테 안 맞다면서 아예 말씀에 순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So some word of God we would say that this does not match with me so I don't want to read it.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내 성격하고 안 맞아. 말씀 전하는 게.
It's clearly written in the Bible that whether you get a time or opportunity you should go preach the gospel. However, you know, for your personality, you cannot really do it.
그러니까 대놓고 말씀 순종, 불순종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Well, and you know, you don't really want to disobey the word of God.
그러니까 성경 저 한쪽 구석에 끄집어 당겨서 뭐라고 얘기냐? 이건 은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hat's why you take out another verse from the Bible and saying that well, evangelism is just a gift.
그래서 나는 말씀 전하는 은사는 없기 때문에 전도의 은사는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를 한다면서 뭐 봉사하고 뭐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쪽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받기보다는.
So instead of taking the word of God as it is, we just tend to choose the message saying that okay, evangelizing or sharing the word of God, this is not my talent. It's not the gift given to me. That's why I would just focus on serving the church and in other words.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팽배해요.
So this is what the today's church has become.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소원한 것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Because there is a big gap between the word of God and what I understand.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과 예수님 당시 아니면 예수님 이후의 초대교회 성도들과의 모습은 너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계속 변질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Therefore, there is such a great gap between the today's Christian and Christians back then in the time of Jesus.
아, 못 읽기 같거든. 그런 성경 아예 읽지도 않아요.
Well, I feel like I cannot really keep this word of God. That's why we don't really want to read it.
양심에 좀 찔릴 만하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If it's going to hurt my conscience, then I'm not going to look at it.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불신자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And as a result, there are so many Christians who are not really different from non-believers.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And Jesus understood that kind of situation.
왜 그러냐? 그때도 그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Because that was the situation back then as well.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율법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That's why Jesus asked, "What is it written in the Word of God?"
그런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And how do you read it?
어떻게 받아들이냐?
How do you receive it?
어떻게 생각하냐?
What do you think about it?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It is because how you view it and how you understand it and believe it, then you, according to that, you will live your life.
저는 정말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I have this strong desire. I would like to receive the word of God as it is written in the Bible.
그 말씀을 감히 우리가 재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And I truly pray that all of us will be able to obey to the word of God as it is written instead of just cutting down and limiting the word.
한편으로는 율법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어긴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So on one hand, these people they wanted to obey the law, but at the same time they ended up going against the very principle of the law.
한편으로는 말씀 자체를 손대면서 말씀 자체를 그냥 취사 선택하고 지가 듣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하고 지가 할 수 있는 그것만 받아들이는 말씀 자체를 한계에 씌우는 이런 모습이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On the other hand, they say, "Oh, we are going to receive the word of God. However, I'd like to receive the word, the part where I can understand." And they can actually choose certain part, and they choose to receive certain part.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어떤 비유 안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율법 교사들, 제자들, 우리까지 똑같은 어떤 이 말씀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nd I believe this word is given to not only the expert of the law, but also to us, and this case can be applied to us as well.
부족하지만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든지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지. 이건 내가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수 있는 구슬들만 쫙 째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장시키는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이 어리석음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Although we are lacking, we should pray to God. God, please give us grace so that we'll be able to obey and keep this word of God. We need to have that kind of attitude. However, instead of that, we would like to justify ourselves with certain verses and taking the verses, equip ourselves, saying that, "Oh, I'm not be able, I cannot do this, I cannot do that because of this." But this verse will encourage me to do that. We should never do that.
제가 알고 있는 몇몇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So I know a few pastors.
목회자들인데요, 반주를 해요, 반주. 피아노 반주가 아니라 밥 먹을 때마다 술을 마시는 반주를 합니다.
So they're pastors, but whenever they have a meal, they would drink alcohol.
물론 전 세계에 없는데 제 옆에만 몇 명 있었겠죠.
And of course, there are not many pastors who would not do that.
성경 이렇게 말씀 때마다 뭘 인용하냐면.
But whenever they preach, what kind of verse do they talk about?
탕자의 비유 인용하고.
They will talk about this estranged second son who went the prodigal son.
주님이 우리 죄를 도말하셨다 이런 거 인용하고.
And they will talk about how the Lord has finished all the sin problem.
본인이 보고자 원한 것만 인용해가지고 풀어내는 겁니다.
Meaning that whenever they preach the message, they would only take out the part they wanted to see.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막 이런 거 인용하고요.
You know. They would quote the verse saying that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저는 구원받지 않았다고 100% 확신합니다.
I'm confident that they might have been far away from the salvation.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Of course, pastors can make mistakes.
그거 하고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However, it's very different from making mistakes and manipulating the word of God to justify your sin.
제 주위에 몇 명만 그런 게 아니라 저 모습 중에도 이런 게 많고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모든 교회 성도들 모습 속에 사실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However, it's unfortunately it's not just few people. people's case, I also see this in myself and also see this from church members of my church.
뭐 그럴 리가 없지만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So please test yourself.
가위 하나 들고 가위를 하나 들고 안 믿어지는 성경만 오려내 보세요.
So you take out the scissors and try to cut out all the verses that you cannot believe in.
과연 얼만큼 남아 있는지 한번 해 보라니까.
And test it and see how many pages would you have in your left in your Bible.
너무 이게 슬픈 얘기예요.
This is a sad story.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we can do this because other people are doing this.
주님 질문하십니다.
But our Lord will ask you.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How is it written in the law and how do you read it?
너 뭐라고 읽어?
How do you read it?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Are you receiving it as it is written?
지금 율법 교사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esus is asking this question to this expert of the law.
율법에 가장 정통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The expert who is very experienced in the law, he is making this mistake.
율법을 너무 사랑해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라져 버렸어요.
So these people, they love the law so much, they wanted to keep it so much. However, ironically, they ended up losing hold of this very principle of the law.
자기 딴에는 좀 잘 지켜보려고 조금 디테일하게 해보려고 하면서 질문 던진 게 뭐냐, 이웃이 뭐냐, 이렇게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말씀 자체를 확 줄여버린 겁니다.
And also he personally wanted to keep the law very well. That's why he was asking this detailed question, who is my neighbor? And by doing so, he was actually limiting the word of God.
이게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This is a very dangerous
여러분,
thing to do.
조심하셔야 됩니다.
You need to be careful.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 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When we come to the word of God, we need to really be careful about our attitude towards the word.
성경은 여러분 생각을 지지하는 어떤 그 정도가 아니에요.
Because the Bible is not a document that will support your thoughts.
여러분의 생각을 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꺼집어 당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It's not the document that you can just take out to justify your own suggestions and opinions.
전 세계 신학자들 중에 게이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So there are many theologians and among them there is gay theology.
그 사람들은 연구해서 게이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So they would study the Bible and they would argue that homosexuality is not sin.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 맞는 걸 변호하려고 성경을 이용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So instead of taking the Bible as it is, however, they would take certain verses to back up their own opinion. That's very dangerous.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대로를 믿고 있는가, 믿으려고 하는가, 그 믿음에 순종하려고 하는가,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Do we truly believe the word of God as it is written in the Bible? And do we try to do that? This is the attitude we need to have.
그런 중에 갑자기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And in the midst of that, the good Samaritan man appeared.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Starting from verse 33, but a Samaritan, as he traveled, came where the man was, and when he saw him, he took pity on him. He went to him and bandaged his wound, pouring on oil and wine. Then he put the man on his wound donkey, brought him to an inn, and took care of him. The next day, he took out 2 denarii and gave them to the innkeeper. Look after him, he said, and when I return, I will reimburse you for any extra expense you may have.
제사장과 레위인하고는 이 어떤 위치적으로 아니면 신분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준 내용들이 나옵니다.
So you can see if you think about the social status of this priest and Levite and the Samaritan woman, it's incomparable. And this lowly man from Samaria, he was helping the man.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And who is the neighbor of this robbed man?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The one who had a mercy on him.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Then you go and do likewise.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That was a very conclusion of the message.
그러니까 진실로 제사장과 레위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어떤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So this is a story about good Samaritan woman who was very different from the priest and the Levite.
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흐름 외에 약간 숨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So you can see the big picture of the story, but there is a hidden meaning of the story.
그거를 조금 보시면 좀 깊이 있게 말씀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And I believe you can understand it. You'll be able to understand the word in a more profound way.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러모로 조금 수상합니다.
And if you look into this Samaritan man, he is very peculiar.
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고요.
So he is from Samaria.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어요.
And he was carrying this oil and wine.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보호해 주고 필요한데 필요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떠난 후에 다시 오겠대요.
And he took care of this robbed man very well and then he actually paid for him and then he said I'm going to be back again.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여김을 받냐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개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These Samaritan people were regarded as lowly as dogs for Israelites.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보다 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For Israelites, more than Gentiles, they would not like the Samaritans.
어떤 느낌이 있냐면 배신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Because they feel like they are betrayers.
이게 우리나라처럼 원래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두 개의 나라로.
Just like the Korea's case, Israel was one country at the beginning, but it was divided into two kingdoms.
남쪽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서게 되고요.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서게 됩니다.
So Northern Kingdom of Israel and Southern Kingdom of Judah.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이제 나중에 망하게 되는데요.
So Northern Kingdom of Israel, they fell, well, they were destroyed first and then later on the Southern Judah followed.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And it was Assyria that destroyed the Israel.
아수르가 펴낸 정책이 뭐냐면 이게 통합 정책을 쓴 거죠.
And Assyria, they had this kind of policies to mix different cultures.
민족의 고유의 어떤 그런 걸 인정하기보다는 완전히 자기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저어 보내고 저 지역에 있는 사람 여 보내고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Instead of respecting the own culture of Israelites, rather they would mix the different cultures between different nations.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서 다른 지역 갔고 다른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원래 유대인들하고 섞이는 일이 벌어진 거죠.
So what happened was this: these Jewish people who used to live in northern Israel, they were taken to different places. And these Gentiles came into that place and they were intermarried each other.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순수 혈통을 주장하는데 완전히 섞였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주로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Therefore, Israelites, they were very focused on their own nation. They want to keep their blood pure. However, when they look at these Samaritans, they were biracial. That's why they did not like these Samaritan people.
그래서 오히려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피해서 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That's why many people would instead of going through Samaria, they would go around.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유하다가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했다는 거죠.
So having this historical background in your mind, Jesus all of a sudden take out this story of Samaritan man.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편한 사람.
So for Israelites, this Samaritan man is a very uncomfortable person.
어떻게 보면 비난의 대상이죠.
Or the one who should be despised.
그 사마리아 사람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And this Samaritan one appeared and he had a mercy on this robbed man.
이 사마리아 사람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뜻하는 사람입니다.
And so eventually this Samaritan man is a shadow of Christ.
오리겐과 그리고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도 다 이 아이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어떤 비유이겠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People like Origen and also Augustine, they would interpret that this Samaritan woman should be the shadow of Christ.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겼다.
I mean, Samaritan man, and he had mercy on the robbed man.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어요.
And he had the oil and the wine.
그 기름과 포도주를 뭘 하냐면 상처를 싸맨대요.
And what did he do with this oil and wine? He would bandage the man's wound.
이 기름은 기름 부음을 얘기하고, and 이 this, 포도주는 피를 뜻하죠.
The oil refers to the anointing, and this wine refers to the blood.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또 포도주 그 피는 우리 죄를 해결하는 대신 속죄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대속의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이 포도주입니다.
So blood it would bring us atonement and redemption from the sin. So this wine refers to that atonement.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비난하는 그런 대상인데 그런 대상이 와서 오히려 강도 만난 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또 기름과 포도주로 그 강도의 어떤 상처를 싸매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So the Samaritan woman who was despised by Israelites, who was disliked by Israelites. He actually came and he took care of the robbed man. He had mercy on him and he bandaged his wound by oil and wine.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가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이걸 볼 때는 지극정성으로 하룻밤을 간절히 돌보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And we can see that he brought the man to the inn and he took care of him and the next day. So we can see that overnight he was really taking care of this robbed man.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그 치유에 필요한 비용 그 대가를 다 지불합니다.
He even paid two denarii to the innkeeper, meaning that he was paying for this all the expense that might have occurred.
그리고 후반절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라고 한 것을 봤을 때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And then later he said, "When I return, I will reimburse you," meaning that he will leave, but then at one point he will be back again.
여러모로 볼 때 예수님의 모습들이 많아요.
So we can se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Jesus from this story.
여러모로 볼 때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한 얘기를 담으신 것 같습니다.
And I feel like Jesus himself put his own story into this parable.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죠.
So this is a very strong message from the Bible.
이런 배경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약간 숨어 있는 메시지. 아까 그 기본적인 어떤 플로 외에 약간 숨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o I'd like to tell you that this is implied message in this very famous parable.
그러니까 또 하나 다른 각도의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And also another story that I'd like to share with you.
원래 이 글을 좀 깊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겁니다.
It might be helpful for those who read the book line by line.
29절에 율법 교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In verse 29 the expert asked then who is my neighbor?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And verse 36 Jesus asked back.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Which of these three do you think was a neighbor to the man who fell into the hands of robbers?
질문과 내린 결론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와요.
So you can see that the question and the second question being the answer are very different.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So can you see the difference?
근데 이거를 오히려 의도해서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But if Jesus had intention to ask this second question, what does this mean?
네가 강도 만난 자고 네 이웃은 예수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So Jesus was telling him, you are the robbed man and you have only one friend, that is Jesus.
너는 겉으로 율법 학자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는 신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신분, 네 진실한 너의 정체는 네가 강도 만난 자의 그런 모습이다.
So outwardly, you are in a very high position. You know the law very well. You are even teaching them. However, inwardly, your essence, you, the real you, is this robbed man.
뭔가 인정받을 게 있을 것 같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네 모습이 그렇지가 않다.
And you feel like you have many things to boast about. However, in fact, you are not like that.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 모습 같은 얘기예요. 본인은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눈먼 자고 벌거벗은 자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Just like one church described in Revelations, the church thinks that they are rich. However, in fact, they are very poor. They are naked.
예수님이 돌려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So Jesus actually trying to explain it in that way.
너는 율법을 알지만 행하지 않는 자다.
You know the law, but you are not act according to it.
너는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네 실상이 강도 만난 자의과 다르지 않다.
You think you have many things to boast about. However, in fact, you are just like this robbed man.
네가 살 수 있는 길이 한 길밖에 없는데.
There is only one way for you to have life.
그 길이 진실로 그리스도밖에 없음에 대한 메시지를 툭툭 던지고 있는 겁니다.
And that way is the Christ, and this is the message from Jesus.
예수님 이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Because Jesus also wanted to give him salvation.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So let me summarize the message.
예수님께 질문을 한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한 율법 교사한테 얘기합니다.
So Jesus told this expert who came to test him.
짧은 대화를 통해서 이 영혼이 올바로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깔려 있겠고 또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깔려 있겠죠.
And I believe that Jesus would have this intention through this short conversation to save this expert and at the same time to save many others who would read this story.
처음 시작한 질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So what was the first question of expert? He said, how can I receive the eternal life?
행동을 행위를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Can you receive eternal life by actions? No.
올바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You need to believe correctly.
그 내용이 깔려 있어요.
So this is the very content that is underlined.
하지만 그런 중에 조금 겉으로 수면 위에 드러나 보이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But in the midst of that, if I tell you certain points that we can see.
율법은 뭐라고 기록돼 있고 너는 어떻게 있느냐?
Is this how is written in the law? What is written in the law and how do you read it?
예수님이 먼저 이걸 건드신 거예요.
So Jesus first talked about it.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So you may feel like you know the law very well.
사실은 율법의 근본 정신과는 전혀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얘기하고
In fact, you are living your life far being far away from the very essence and principle of the law.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 재단하고 한계를 짓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는 겁니다.
And at the same time Jesus was pointing out at the very attitude of him limiting the word of God.
그리고 실상은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다.
And eventually Jesus wanted to tell him that you are the robbed man.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같은 이웃이 정말로 필요하다.
You need a neighbor just like this good Samaritan.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That was the word of Jesus.
그래 놓고 결론 내리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And the very conclusion is this. You need to go and do likewise.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자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 짓습니다.
So many Christians would misinterpret this verse thinking that okay, if I'm a Christian, I need to go and help the poor.
여러분 당연히 자비를 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It's very good to help the poor people.
우리가 당연한 것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여야 합니다.
Of course, many of us are not being able to do that. That's why this is also a strong message for us to do it.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We need to have mercy on the weak and the poor, and we need to help them, of course.
근데 이 당연함을 우리가 너무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이래야 되구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But through this message, we need to realize that we are not being able to really meet this requirement. Therefore, we need to do it.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However, let's think one more step further.
질문과 예수님에 대한 결론, 예수님의 대화의 결론이 그래 자비 행해라 이 말이 맞냐는 거죠.
So through the whole conversation between Jesus and the expert, and you make this conclusion that okay, you need to go and share the mercy with others.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Because the very first question was this: How can we inherit the eternal life?
자비 행해.
And you need to have mercy on the poor.
이게 결론이냐 말이야.
Is that the real conclusion?
이게 결론일 수 없습니다.
It shouldn't be.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We need to think deeply.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당연히 자비를 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Of course, those people who believe in Jesus, they need to love the poor, they need to help the weak. However, it's not the end.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Jesus said, "Go and do likewise."
누구처럼 하란 겁니까?
Likewise, what?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란 거예요.
You need to act like the good Samaritan.
즉 그리스도처럼 하란 거예요.
Meaning that you need to do like the Christ.
그분을 쫓아가면서 그분을 닮고 그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Meaning that you need to follow Christ. You need to be like him. You need to live your life according to his life.
겉으로 보여지는 자비를 넘어서.
Going beyond the mercies that you might think in your head.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You need to really have mercy on their souls.
그런 육신적인 부분을 넘어서 영적으로도 너무 비참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참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너희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You need to live your life just like the Christ who truly understood the spiritual aspect of people. Instead of just stopping at having mercy on the physical state of man, he understood this miserable state of spiritual mankind. That's why Christ acted like that.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결핍은 비단 육신의 결핍이 아닙니다.
Because the deficiency we have in our life is not just in the realm of physical things.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결핍이라는 거죠.
What's more important is, or what's more serious is the spiritual deficiency.
육신의 결핍을 채우는 자선, 자비 당연히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Of course, helping these people to fill their physical need, of course we need to do that.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However, it's not the end.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We need to live just like the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었던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대로 행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We need to do likewise, just as Christ, who is described as good Samaritan man.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and then one step further.
아까 읽었던 28절입니다.
Verse 28.
네 대답이 옳도다.
You have answered correctly.
이를 행하라.
Do this.
그러면 살리라.
You will live.
사실은 이 결론이라는 거죠.
This is the very conclusion.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You need to receive the word of God as it is.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You need to acknowledge it as it is.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라.
And you need to do it.
주단에 잘라내지 말고.
You should not try to limit it.
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You should not try to interpret it according to your own perception.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Just don't believe it according to your own desire.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Instead, receive the word of God as it is.
그 있는 말씀 그대로 행해라.
And do it as it is written.
그 근본 원리 입각해서 행해라.
And you need to do it according to the very principle of the word of God.
사마리아인은 율법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And this good Samaritan actually he didn't really understand the law.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섞여 가지고 온전치 못하는 그야말로 부정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So in one sense they were married to Gentiles and their blood was mixed. Therefore they were regarded as unclean.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게 서기관들하고 비교해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저 비천한 신분입니다.
If you compare him to the Levites and the priests, he was in a very low status.
그렇지만 가장 율법의 원리에 맞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 것을 실천하지 않았냐?
However, he's the one who actually acted according to the very principle of the law. He loved the God and he loved the neighbor.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제대로 알고 그대로 행하라. 이 얘기입니다.
You truly need to understand the word of God correctly and you need to do it.
지금 우리에게 주는 묵직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 believe this is a heavy message for us.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왔지만
For a long time we've attended church.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However, at one point we kind of became used to it.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가 스스로 착각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We actually lied to deceived ourselves thinking that oh we have done so many.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걸 볼 때 우리가 아 좀 온전해졌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We also misunderstood ourselves thinking that well God worked through our life. Therefore I'm a little bit better than before.
분명히 우리는 이전보다 성장을 해왔고
Of course it's true that we grew up a little bit compared to previous life.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는 건 사실입니다.
It is also true that God is using this church preciously.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However, God does not want us to stop where we are today.
더 그분을 닮기를 원하시고
He wants us to resemble him more.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He wants us to live being worthy of his love.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Our Lord is in us.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And He wants to walk with us.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분의 열매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맺히기를 원하고.
And according to the expression written in John chapter 15, He would like to have bear fruits in our life.
갈라디아 5장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According to Galatians chapter 5, He would like to have fruits of the Holy Spirit in our life.
구약의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는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 covenant given in Old Testament and the New Covenant.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눠진 차이가 되는 것이.
Is this because that difference was made after Jesus came to the earth?
두 가지의 근본 차이를 얘기하자면 구약은 행위가 초점이 있다고 하면.
So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covenants is this: in the Old Testament covenant, they focused on the actions.
새 언약은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봅니다.
And the new covenant is focused on our heart.
우리 마음이 완전히 그분에게 돌아오기를 바로 이걸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Our Lord want to turn our heart completely towards him.
종교적인 예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Religious worship does not really mean anything.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Whenever we worship,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잘 인식하고 드려야 될 것이며
We need to be aware that we are standing in front of God.
우리 전 존재를 그분에게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이고
And we need to worship giving our own life as a sacrifice.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 말씀이 뭘까를 집중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참된 예배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We need to pay attention thinking that God wants to give us his message today and what is it? And we need to have this kind of attitude and humble heart.
우리를 죽음 가운데 에서 살리신 그것만해도 너무나 특별한 은혜지만.
Of course, God saved us from death. This is such a great blessing.
그분은 더욱 더 우리 인생에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But that was just the beginning. He wants to have a close and deep relationship with us.
모자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And He wants to reveal Himself through our life.
그래서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And He wants to make us mature and grow in faith more and more.
우리 모자람을 책망하는 것에 그분의 주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His focus is not just scolding our weakness.
그 자리에서 계속 계속 일어나기를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He wants us to stand up from where we are, where we fall, and he wants us to grow more.
제발 이 시대의 기준을 성경에 갖다 대지 마세요.
Let's not bring the standard of this world to the Bible.
성경에 있는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되셔야 됩니다.
Rather, bring the standard of the Bible into your heart and receive it.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Well, this is what other people do. Well, this is what other churches do. That's not really important.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What does the word of God say?
이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 이걸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And our Lord will be pleased if we can receive the word of God as it is written.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This is not just a message for the disciples, but this is the message for us.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Go and do likewise.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God's great blessing will be upon in your life.
하나님 감사합니다.
God, we thank you.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이고.
We are the robbed man.
겉으론 율법 교사의 직분이 있을 만큼 뭔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은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우리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We truly want to confess that we are just like the robbed man. Although our worldly, we seem like we are an expert in the law.
그래서 끝대기 율법을 붙잡고 행동하지 말고 그 율법의 가장 근본 원리를 제대로 알고 붙잡고 행동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Let us not hold on to the shell or all these concepts of the law, but rather let us truly act according to the very essence of the law.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Let us truly love God and love the neighbors.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 따라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And bless us so that we'll be able to follow Christ who has been described as the good Samaritan.
이 위대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Please help us so that we'll be able to receive the word of God as it is and we'll be able to obey it.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We thank you in the name of Jesus we prayed. Amen. 아멘.